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0년 8월 14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축복을 받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 원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율법에 귀를 기울입니다. 믿음 주셔서 오늘 야곱의 유언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시간 되게 하시고 교회의 성도로 온전히 변화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9장을 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제 야곱이 요셉과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따로 불러서 그들을 축복한 이야기를 보았는데, 오늘은 야곱이 죽기 직전에 모든 아들들을 침상으로 불러놓고 하나하나에게 마지막 유언을 한 이야기를 봅니다. 야곱은 먼저 장자 루벤부터 시작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내가 원기왕성하게 젊었을 때 낳은 자녀라고 말합니다. 성경 시대의 장자는 단지 아버지의 자랑과 기쁨만이 아니었습니다. 장자는 특별한 신분과 특권을 의미했습니다.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아버지의 유산을 두 배나 받았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위풍이 월등했다고, 위엄과 존귀와 명예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능이 남보다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이 끓음 같았은즉, NASB 성경을 보면 물과 같이 통제 불가능했은즉, 많은 영어 성경은 물과 같이 불안정한즉이라고 번역합니다. 풀어서 해설하면 너의 정욕이 한계를 넘어 끌었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뛰어나지 못하리라. 왜?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나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루벤이 야곱의 첫 빌하와 통관했던 사건을 지적합니다. 야곱이 지금까지는 맏아들 루벤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임종을 앞두고 그를 저주한 겁니다. 야곱은 한마디 한 것으로 부족해서 아들들 모두에게 다시 루벤을 저주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이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침상은 성소와 안식일과 하나님 이름과 함께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루벤이 그 거룩한 것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루벤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오히려 저주를 받았습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야곱의 유언대로 실제로 루벤 족속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저 탁월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사라집니다. 루벤 족속으로부터는 아무런 선지자나 사사나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저주의 유언을 남긴 야곱은 둘째와 셋째 아들에게도 저주의 유언을 남깁니다. 5절을 보시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했는데 한 패라고 말합니다. NLT 성경은 똑같은 부류요 한 부류요, 그들은 폭력의 도구로다. 난폭한 자들이로다. 왜냐하면 창세기 34장에서 보았듯이 이들은 여동생 디나가 히위족 추장 세겜에게 강간당하자 그 마을의 남자들과 거짓 언약을 맺고 그들을 모두 할례받게 한 후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칼로 쳐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죽인 거예요. 자신의 여동생 강간했다고 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6절을 보면은 야곱이 계속 말합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여기 내 혼아 내 영광아 같은 얘기입니다. 내 혼아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과는 아무 상관도 어떤 교제도 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그들이 홧김의 사람들을 죽이고 혈기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홧김의 사람을 죽이고 혈기로, NLT 성경은 오락으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여기 야곱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다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7절 말씀의 요지는 레위와 시므온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나뉘어지게 하고 흩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을 한 지 460년 후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레위 지파는 자신의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파들 땅에 있는 48개 도시에 흩어져서 더부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시므온 지파도 일부는 유다 지파 땅에 파묻히고 일부는 북부 지파들 사이로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야곱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모두 저주하는 예언을 했는데 이제 넷째 아들 유다에게는 축복의 예언을 합니다. 무려 5절에 걸쳐서 축복합니다. 8절을 보시면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라. 그 얘기는 네 형제들이 네 앞에 절하리라 하는 겁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실제로 유다의 자손인 다윗 왕은 사자와 같이 용맹스럽게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하나 정복하고 다윗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감히 그를 넘보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다는 이스라엘 족속의 리더가 되어서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야곱은 계속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지팡이와 홀 나오는데 왕위와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발 사이, 발 사이는 발 사이의 은밀한 부분을 가리킵니다. 발 사이에서 나온 자손을 또한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의미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심지어는 성경 번역하면서 제각각 다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실은 곡물이고 로는 그에게라는 것이 아마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대부분 학자들 따라서 번역을 하면 해설을 하면 왕위가 유다의 자손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주변 나라들이 모든 곡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그리하리니 모든 나라가 유다에게 복종하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유언은 나중에 다윗 왕에게서, 더 나중에는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최상급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옷을 포도주에 빨며 예복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유다 땅에서는 포도나무 열매가 너무 풍성해서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어 놓아도 그 얘기는 나귀가 포도 열매를 따먹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포도 소출이 너무나 풍성해서 즙틀에서 나귀 새끼도 타고 포도를 밟을 것이라고. 원래 소로 포도를 밟아서 즙을 내는데 너무나 포도 수확이 많아서 소로 부족해서 나귀 새끼까지도 타고 포도를 밟을 것이며 그때는 옷만 포도주에 빠는 정도가 아니라 예복도 빨 정도가 되리라. 하도 포도즙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으로 옷만 빠는 게 아니라 예복도 빨 정도가 되리라. 포도 농사가 대풍작이 되리라 하는 말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유다의 자손들은 우유와 포도주가 넘쳐 흘러서 특별히 포도주가 끊이지 않아서 눈이 붉어지겠고 우유가 끊이지 않아서 이가 하얗게 되리라. 그만큼 포도와 가축 농사가 번창하리라는 말입니다. 유다에게 긴 축복의 유언을 마친 야곱은 나머지 자손들 곧 스불론과 이사갈, 단과 갓과 아셀과 납달리에게는 짧은 유언들을 합니다. 그 후에 요셉에게는 아주 긴 축복의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남긴 유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 아니야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한 회고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샘 곁에 시냇가 옆에 심은 나무같이 담을 넘어서 그 얘기는 한계가 없이 번창했도다고 합니다. 시편 1편 3절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요셉이 그랬다고 합니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활은 중상모략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지금까지 형제들 또 보디발의 아내 등으로부터 많은 중상을 당했으나 24절 보시면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의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 둘 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은 요셉이 공격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강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야곱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도우시고 복을 주시리라고 합니다. 하늘의 복, 비를 주시고 아래로 깊은 곳의 복, 깊은 아래로 깊은 곳은 강과 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물, 농사의 복을 주시고 여자들은 젖 먹이는 복, 그리고 태의 복, 자식을 많이 낳는 복을 누릴 것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끔찍이 사모했던 야곱은 이제 자신이 받았던 축복을 회고하면서 요셉을 축복합니다. 네 아비의 축복이, 그에게는 나 야곱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내 선조,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받았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들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하는 표현과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 나머지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수리라는 표현이나 머리나 같은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네 아비 나는 네 아버지와 할아버지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아서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늘 푸른 영원한 산들, 갈멜산과 헐몬산과 레바논 꼭대기와 같은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이 형제들 중에서 뛰어난 너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네 머리로 돌아올 것이라. 실제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가나안에서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다음 27절을 보시면은 막내 아들 베냐민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들어보면 축복이 아닙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요셉을 잃은 후 애지중지했지만은 베냐민의 자손들의 강팍함과 난폭함을 예언합니다. 실제로 사사기 19장 20장을 보면 베냐민 후손들은, 베냐민 지파는 나머지 모든 지파가 혐오하는 아주 사악하고 난폭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9장 20장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나머지 11 지파가 연합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멸해버리고 6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28절을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하고 끝납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계산할 때 레위와 요셉을 지파 대표로 포함시켰지만은 민수기 1장에서는 레위 지파는 포함시키지 않고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두 지파로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을 보면서 12지파라 그랬을 때 어떤 12지파인지 우리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모두 야곱의 임종 유언입니다. 야곱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리 또 교훈 우리 두 개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리,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첫째 아들 루벤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둘째와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이방 족속을 불의하게 죽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첫째 아들 루벤이 리더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이 둘째와 아니면 셋째 리더가, 셋째가 리더가 될 차례였지만은 이들 둘 다 리더가 되지 못했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는 처음에는 다른 형제들과 같이 요셉을 시기했었지만은 곧 형제들을 설득해서 요셉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게 했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섰을 때도 막내 베냐민을 끔찍이 사랑하는 연로한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이 베냐민을 위해서 종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았기에 유다는 야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자손들 가운데서 다윗 왕을 포함한 많은 왕들을 배출했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낳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11번째 아들 요셉도 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하게 행했습니다. 서모와 동침한 르우벤과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여주인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정조를 지켰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노예로 판 형들과도 대조적으로 요셉은 그들의 생명을 구해주고 선대했습니다.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시종일관하게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이사야에서 62장 12절을 보면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예수님도 이 진리를 확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베드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반드시 현세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평생 악하게 살았지만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평안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으로 평생 의롭게 살았지만은 세상에서 고난을 직사도록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은 세상에서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나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설 때 받는 심판입니다. 천당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를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이 말을 한 직후에 뭐라고 말하는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의 심판으로 갚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심판은 영생으로 들어가느냐 영벌로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 불변의 진리를 기억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핑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핑계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결단과 노력과 투지로 죄를 짓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할 때마다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촉구하시고 명령하시고 또한 우리를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극복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명이 없습니다. 우리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대로 주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두 번째 진리,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 두 번째 진리는 선택받았다고 안심하지 말라 하는 진리입니다. 선택받았다고 안심하지 말라. 르우벤은 장자로 선택받았지만은 죄 때문에 그 특권을 빼앗겼습니다. 가인도 그랬고 이스마엘도 에서도 엘과 오난도 죄 때문에 장자의 특권을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죄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특권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은혜요 축복인지 잊고 안일하게 살고 하나님을 홀대하고 살다가 그 특권을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믿음에서 파손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잘 선한 싸움을 싸워왔어도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계속 뛰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제는 주님을 닮아서 유다와 요셉과 같이 공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주님 안에서 늘 형통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